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6절까지 봤는데 이제 62절로 갑자기 뛰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 중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금요일날 사건이었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돌로 가려놓죠. 그게 토요일의 사건이고 지금부터 읽으려는 내용은 토요일 날 저녁과 그다음 28장에 들어서서 주일 아침에 되어진 일입니다. 6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장 62절서부터 그 이튿날이 이제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마태복음 27장에 이어 28장의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냥 흘러간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깊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깨달아 알미 오늘의 삶을 바꿔놓고 오늘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음 주에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어 그대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로 따라간다면 사도행전을 이어가면 되고 마태복음만 갖고 제가 2년 한 반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구약 말씀으로 넘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구약을 한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할 생각이고 신약을 다시 이어간다면 사도행전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양쪽 두 성경이 다 사실은 제가 아침 시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라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그다지 뭐 어느 것을 선택하든 크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이어나가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 후에 넌지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몇몇 반응을 봐서 사도행전을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서를 설교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 장인 28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하신 것에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직접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자 곧바로 나타난 두 가지 어떤 특별한 현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현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저 단순하게 집에 걸려있는 커튼이 찢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어느 종교든지 다 있는 자기들의 신께 예배하는 신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한 표징으로 증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였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온종케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더욱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증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표 세 가지가 금으로 만들어진 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상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한 것인데 증거 궤 안에 있던 그 증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 것.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뭐였죠? 네? 십계명 맞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그 법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에 대한 증표로 모세의 형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팡이는 항상 인도하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 그러지 않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요. 쌍난 지팡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저 영어권 학생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싹이 난 누가 영어로 좀 통역을 해주세요. 싹이 난 지팡이. 예, 뭐 옆에 누가 혹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번역을 좀 해주세요. 예, 싹이 난 지팡이. 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냐? 그들의 리더십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내 말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켰나 하면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말은 이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 들고 나갔는데 그 오랫동안 들고 다니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부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에 대한 표징으로 만나를 담았던 돌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죠. 예, 늘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늘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다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임재하신다. 하지만 누가 보느냐고요.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 대신 동물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대신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므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물의 희생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할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일어난 현상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자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났죠? 예,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은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되어질 성도들의 부활을 마치 그때 일어난 것처럼 미리 앞당겨서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질 성도들의 부활,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 그 직접적인 증거가 27장 53절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아주십시오. 53절에 보면 지금 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제 막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현상인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벌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증거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성도들의 부활은 그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에 되어질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렇게 미리 되어질 일을 앞당겨서 기록해 놓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일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외에 또 어떤 것이죠? 성도들의 부활. 너무 논리가 어려웠나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마땅히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은 거지만 당연히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과 또 하나의 사건은 성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너무나 그것이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느냐 그러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있지요, 여러분 중에.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증으로 삼아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을 근거로 믿겠습니까? 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누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진짜 믿어!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가장 까다롭게 빌려줘요. 그죠? 우리끼리는, 야, 믿어! 그래, 믿어! 그래, 믿어! 그래, 말로도 빌려주지만 은행은 믿어! 그러면 내가 꼭 갚을게! 그럼 빌려줄까요? 그런 은행 봤어요? 절대로 없죠. 그죠? 절대로 안 빌려주죠.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가장 까다롭거든요. 근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빌려줄까요? 예, 담보. 무엇이 담보될 때? 예? 부동산. 예. 부동산이 담보될 때 동산을 빌려줘요. 동산이 뭔지 알죠? 캐시. 예.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동산이에요. 캐시를 빌려주려고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야만 빌려줘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릴 때 가장 신뢰하는 담보가 부동산입니다. 은행은 채권보다도 증권보다도 훨씬 더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담보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은 믿을 수 있는 담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죠. 2007년도에 어떤 사건이었죠? 예, 모기지 프라임 사건이었죠. 모든 은행이 정말 부동산을 담보로 안전하게 빌려준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니까 모든 은행이 다 흔들렸습니다. 모든 미국의 은행이 흔들리며 전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렸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부동산 가격을 너무 자기들이 높게 책정해놨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은행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권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면 부동산 역시도 사람이 매긴 것이기에, 그 가치를 매긴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신뢰하는 자기 자신도 딴 사람 아무도 못 믿어도 자기는 믿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이게 그 신학 사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인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조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아무도 안 믿어도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자기 자신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믿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아무리 뭘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도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건강 이상만 생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식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여러분들은 과학을 하시니까 더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여러분이 10년, 15년 고생해서 쌓아놓은 이론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이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 자기가 해놓은 공부가 오로지 자기를 담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고 다져가고 있는 미래의 계획들도 아무것도 아닌 사고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해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보로 하면 무조건 믿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목숨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숨, 그거 뭐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목숨을 담보로 했을 때 믿어주느냐고요. 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앞에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하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요? 인간의 실상을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그때야 비로소 알고 그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또 신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에 기적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가장 효과적인 약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철학 종교인 제가 불교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 종교인 불교에도 신비한 기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철학 종교인데 신의 종교가 아닌 철학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비한 기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무속 종교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결코 기적이 진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어떤 것이 사실임을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도 자기들의 세를 넓혀가는 가장 좋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만 보이면 무슨 거짓을 말해도 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의 부활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은 왜 굳이 그런 부활기사를 기록해 놓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기록해 놓으셨다면 기독교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멋있게 보이는데 왜 부활을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기독교가 마치 싸구려 신화처럼 보이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렇다 치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왜 하필은 우리의 부활이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지지? 이제 그런 생각까지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가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은 이미 되어진 것처럼 아예 과거형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믿을 수 있나 하면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순한 논리의 오류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믿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속 도는 거죠. 뭐 그죠? 순한 논리의 오류라고 그러죠.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담보할 때 이것이 사실이다 담보할 때는 늘 자기보다는 수준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보다는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담보 삼아야만 그 진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이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사실인 것을 무엇을 통해 입증받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무엇을 통해 입증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입증받으려고 시도를 하십니까? 또는 누가 어떻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이 신뢰합니까? 뭐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 과학적 결과들. 예, 과학적인 결과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자꾸 입증받으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일부 밝혀내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 근거가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학교 교육을 20여 년 이상 받아왔기 때문에 몸에 습관이 되어져서 이게 어디 과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과학적 마인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계를 잃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자꾸 과학적 근거를 열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확인받으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과학하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과학자들이요. 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휴스턴에 교회 협의회 뭐 회의가 있어서 잠깐 내려갔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시키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얘기를 막 줄줄이 계속 끼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됐건 누가 이런 얘기 됐건. 전 뒤에 앉아서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신학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입증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신학자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입증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의 말씀이 입증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신학자 입장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신학자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할 수 있다면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을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다 하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우리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가 이야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믿었습니다. 마치 제가 믿었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아멘. 믿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가 함께 하시는 거. 아멘.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마치 저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명백한 사실이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 15장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러분 보실래요?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1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남한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열두 사도에게 보여줬고 또 열두 사도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여줬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래도 못 믿겠느냐가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대로 나타난 건데 또 그것이 사실이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났고 그 500여 명 중에 태반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게 먼저일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먼저일까요?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질문하면 감이 오잖아요. 그죠? 예. 이 통밥상, 그죠? 여러분이 통밥을 굴렸을 때 무엇이 문제일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가 먼저예요. 예.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됐다고요.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 후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예, 성경대로.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AD 30 대략 3년? 그죠? 33년 돌아가셨을 때니까 33년인데 고린도전서가 AD 한 50몇 년에 기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태반이 살아있다는 바울의 얘기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성경대로 살아있다. 다. 예. 이래도 못 믿겠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지금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그렇다면 어떤 성경일까요? 이게 또 궁금해져. 그죠? 신약 마태복음 누가복음일까요? 아니면 빌립보서일까요? 어떤 성경일 것 같아요? 구약. 그렇죠. 구약 말씀이라고요. 구약 말씀. 딱딱 감이 오셔야지. 예. 그럼 구약에 혹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수많은 곳에서 은유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약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부활로 설명하느냐, 바울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궁금해 하시죠. 시편에도 많이 등장, 시편에는 아주 은유적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전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은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선지서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증거하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해야지요. 죽어 없어져서 소멸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근데 구약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올 것에 대해 예언하면서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다 나그네다. 결국은 다 돌아갈 곳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수도 없이 해요. 무엇을 전제로 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구약은 이미 전제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받은 자입니까?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까? 부활을 받은 자입니까?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이미 당신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 우리의 부활을 사실화시키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우리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 때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면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삽니까? 부활 받은 자로 확신이 있다고 아멘 하셨는데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대답이 없으세요? 부활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을 받은 자이고 부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품는다는 것은 오늘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인식하고 오늘 내가 성도답게 살려는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밤낮 입으로 부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 실상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러면 정말 믿는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의 태도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아무리 기도한다 뭐 한다 많이 떠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목이 곱고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완악하다 이렇게 하면 자꾸 입에서 뭐 쌍시옷이 나가고 뭐 못된 짓을 하고 또 이 옆에다 칼을 들고 다녀야만 완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완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위주로 사는 것.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목이 곱고 완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한테 하신 말씀이지 이방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데만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우리가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바르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을 받은 자들, 이미 부활을 받아놓은 자들이라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 받은 자로 오늘이라는 날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것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씀조차 제 이야기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한번 열내셨네. 그러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드리는 얘기를 고스란히 다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건 도치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도치라고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분명하지요. 그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니까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20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그 순번이 아직 안 온 것 뿐이지 우리의 부활이 담보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그리스도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오늘 너희 몸을 그리스도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뭐 특별하게 여러분이 죽어서 제사 지내 제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을 인식하고 성도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부활을 또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할 것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성도답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첫 부활의 열매가 됐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부활이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인식하며 사는 저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